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6일 화요일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18장. 그 뒤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다. 바울은 그곳에서 본도 출신의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은 로마를 떠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아내인 브리스길라와 함께 그 즈음에 이탈리아를 떠나온 사람이었다. 바울이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도 바울과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묵으면서 같이 일하였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도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애썼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오자 바울은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며 오로지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을 썼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 말에 반대하고 욕설을 퍼붓자 바울은 이에 항의하여 옷의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책임이지 내 책임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겠습니다. 바울은 그곳을 떠나 디디우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다. 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회당 옆에 집이 있었다.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안이 주를 믿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들은 많은 고린도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어느 날 밤의 환상 가운데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계속하여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려고 내게 손을 대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바울은 1년 반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유대 사람들이 한패가 되어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법정으로 끌고 갔다. 그들은 이 자가 사람들에게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울이 입을 열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일이 어떤 잘못이나 중대한 범죄에 관한 문제라면 내가 여러분의 고발을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그러나 이 문제는 말과 이름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한 다툼이므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사건의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그는 이렇게 말하고 그들을 법정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잡아다가 법정 앞에서 매질하였다. 그런데도 갈리오는 그 일에 조금도 마음 쓰지 않았다. 바울은 얼마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다. 그러고 나서 그는 믿는 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시리아를 향해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과 함께 떠났다. 바울은 떠나기에 앞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는데 그것은 전에 하나님께 서약한 일 때문이었다. 그들이 에베소에 도착하자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들과 토론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좀 더 그곳에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내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인사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그는 안디옥에서 한동안 지내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에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의 힘을 북돋아 주었다. 아폴로라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 사람이 에베소로 왔다. 그는 거침없이 말을 잘하고 힘있게 성경을 가르쳤다. 그는 주의 도를 배워 알고 있었으며 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예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며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러나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는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따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적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아폴로가 아가야로 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에베소의 형제들이 그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쪽에 있는 제자들에게 아폴로를 반갑게 맞아달라는 편지를 썼다. 아폴로는 아가야에 도착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공중토론에서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힘있게 증명하여 유대 사람들을 여지없이 논박했기 때문이었다.
출애굽기 제31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여 그 생각한 것을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내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겠다. 분명히 나는 단지파 사람 아이사마그 아들 오올리압이 부살렐과 함께 일하게 하겠다. 그리고 기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여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겠다.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덮을 속재판과 회막에 딸린 모든 기구와 상과 거기에 딸린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 일을 할 때 입는 잘짠 옷,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과 성별하는 기름과 성소에서 쓸 향기로운 향을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만들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이가 나 주임을 알게 할 것이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겨루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여섯 동안은 일을 하고 이른 날은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날이므로 완전히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니 이는 나 주가 여섯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른 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 두 개를 그에게 주셨다.
아멘.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전도활동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종이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의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연구하는 여러분을 위해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다 썼습니다. 곧 예수께서 처음부터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그날까지 행하고 가르치신 것을 모두 적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당신이 뽑으신 사도들에게 여러 가지 할 일을 일러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돌아가신 뒤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자신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해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도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사도들과 음식을 드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나는 그 약속에 관해 전에 너희에게 말해준 적이 있다.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머지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해 받으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을 상고함에 있어서 개론적인 부분을 나눈 바 있습니다. 명칭과 저자, 그리고 특징과 교훈 등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과제들을 생각했었습니다. 특히 앞으로 읽고 상고하면서 참고해야 할 특징들을 정리했었습니다. 오늘 다시 읽은 부분은 이 책을 쓰게 되는 배경과 함께 부활 후에 하신 사역과 사도들에게 주시는 최후의 명령, 그리고 자신이 가신 후에 이 땅의 구원의 주체로 오실 성령을 받기 위한 범위와 시기를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주신 성령의 오심에 대한 약속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 2절을 통해서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처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바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복음 1장 3절, 4절 표현으로 볼 때 실제로 로마의 한 높은 지위의 관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친구로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높이는 은유적인 표현인지 모르지만 당시에 박해가 심한 탓에 이런 별명들이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1절라는 사실로 미루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는 탄생에서부터 공생애로 들어가시는 과정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2절은 사도들의 선택에서 복음을 증거하신 사실과 구속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지상 최대의 명령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께서 또다시 그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택함을 받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과 성령을 명하고 계심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사랑을 입고 이 글을 감격으로 읽는 우리 모두에게도 서로 데오빌로 각하라는 칭호를 사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오늘의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책이라는 확신과 함께 감사로 이 글을 대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3절을 통해서 부활로 제자들에게 보이신 예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온갖 우리의 수치와 모멸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역사가 여기서 끝났다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늘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정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에 이런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은혜의 역사입니다.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그랬는데 주님은 자신의 다시 사심에 대하여 수없이 나타나셨지만 당시에 제자들 중에도 오히려 자신의 눈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마태복음 28장 17절입니다. 다른 종교의 교주와 가장 확실히 다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이는 예수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친히 말씀하심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물으셨던 그 말씀에 대한 실증으로 사심을 제자들에게 여러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증거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안식 후 첫날, 즉 우리가 말하는 주님의 날로 주로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이것이 결국 예배의 날이 된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여신 날, 즉 하늘의 구원의 신비와 생명의 능력으로 죽음이 수치를 드러내게 된 날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40일 동안 단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는 기록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전도의 주제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전하는 것이 곧 죄의 사람이 죽고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역사를 이 역사 속에 모든 인류에게 적용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당부를 4절에서 5절에 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증거하신 말씀의 확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여기서 같은 말씀은 바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과 그 약속은 바로 내게 들은 바입니다. 그 약속이 임할 곳은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는데 같은 누가복음에서는 이성의 유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약속의 대상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즉 사도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약속을 받을 범위는 예루살렘이며 기간은 몇 날이 못되어라는 도시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약속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이 지난 오순절날 이루어짐을 봅니다. 주님의 약속은 어느 것 하나도 빗나간 예가 없으십니다. 이 말은 주님의 약속은 이후의 것도 어김없이 이루어지시라는 확신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한다는 겁니다. 이 4절의 약속은 다시 5절에서 해설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세례자 요한에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주님께서 나오시기 전에 선언을 그대로 옮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이죠. 요한의 선언은 주님께서 주실 세례가 두 가지임을 말씀합니다. 즉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엄밀히 믿음의 사람들과 불신의 사람들이 받을 구원의 성령과 저주의 불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이죠. 알곡은 바로 천국의 백성들로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던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는 5절의 내용이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이유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시 누가의 기록을 이 말씀과 더불어 비교해 보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9절 하반절 하신 약속과 일반이고 결국 사도들이 여태껏 나약하고 두려워하는 인간적인 요소를 벗어던지고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반드시 임하셔서 하늘의 권능을 힘입어야 가능함을 증거하신 겁니다. 이것이 다음에 상고하게 되겠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8절에 예수도의 인류의 죄로 인한 죽음과 의롭다 하심을 위해 부활하심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 그를 바라는 믿는 자들을 위하여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을 기대하게 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권능이요 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 없는 신앙은 기름 떨어진 자동차요, 굶주린 힘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항상 회복해야 할 귀중한 목표 하나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노력이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또 하나의 초라한 세상 노름에 불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의 주신 새 언약이고 우리도 받고 누리기만 하면 될 이미 주어진 약속인 겁니다. 주님의 이 귀한 약속대로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시는 하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have the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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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I have the joy, joy, joy.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요한.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강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Gabriel 천사가 성전에 나타나서 스가랴에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가 처음에는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사가랴는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지어야 할 때가 되었을 때 사가랴가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오래전에 세례 요한에 관해 예언한 기록이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사람들은 메시아 곧 구세주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을 위해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답니다. 그의 사역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낸 심부름꾼이었어요. 요한은 유대 강야에서 전도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는 또 회개의 세례를 전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그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그곳에서 세례를 주었는데 거기에 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허리띠로는 가죽을 사용했습니다. 이 허리띠는 아마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요한이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요? 알려드릴게요. 그는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어요. 요한은 사람들에게 종종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I'm so happy, so very happy. I have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예수가 이 땅에 거니셨을 때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언약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원칙은 영원하고 그의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말라기서 3장 6절. 야고보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다윗은 다음과 같이 찬양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리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은 그의 신실하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6장 18절.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일이란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맹세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그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의 신실하심을 보증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지킬 수 없는 약속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결정한 것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함을 보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옳은 것임을 보장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릇된 일은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올바른 것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성경 많은 구절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히브리서 10장 23절 주는 믿으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다윗처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 6절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어떤 말이나 생각으로도 하나님의 속성을 온전히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진실로 위대한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여성에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이 어떤 빛을 던져주고 있는지 이 시리즈를 통해 함께 여행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Series', Susan Broland, author. Session 3, Mary.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먼저 영어로 한 문단씩 듣고 우리말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Welcome to the series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In each session, we will examine a different person, learn who they are, what they did, when and where they lived, and how God molded their lives to point us to Jesus and to himself.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고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다듬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수장과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Let's continue with our study. Mary is also a New Testament person and the most well-known woman in the entire Bible.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마리아 역시 신약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여인일 것입니다.
She is the one God chose to be the mother of his own son. What was it about Mary that made God choose her?
그는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로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마리아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The prophet Isaiah foretold that Jesus would be born of a virgin in Isaiah 7:14.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Mary was a young, chaste maiden who was from the tribe of Judah, of the line of King David.
마리아는 다윗 왕의 계보인 유다 지파의 젊고 순수한 처녀였습니다.
She was from the small town of Nazareth.
그는 나사렛의 작은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Mary's story begins in chapter 1 of Luke, verses 36 and 37.
마리아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장 28절부터 시작합니다.
The angel came to her and said, "Greetings, the Lord is with you. You are very special to him." But Mary was very confused about what the angel said to her. "Don't be afraid, Mary, because God is very pleased with you."
천사가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Mary was engaged to a man named Joseph. Imagine being told this news by an angel that she would have a child. Who would believe it? How could she explain this to her soon-to-be husband?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그가 아이를 갖게 된다는 소식을 듣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곧 남편이 될 요셉에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But we shall see a great deal about Mary's character by her response to the angel's visit. In Luke 1:36, Mary said,
그러나 천사에게 응답한 마리아의 성품에서 위대한 점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마리아가 한 말입니다.
I am the Lord's servant. Let this thing you have said happen to me.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In Israel, Jewish men tended to marry when they were in their late teens. Girls married much earlier.
이스라엘 유대 남자는 보통 10대 후반에 결혼했습니다. 여자는 그보다 더 이른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Mary was most likely a very young girl. Rabbis, that is, the teacher of the church, had set the minimum age for girls to marry at 12 years of age.
그러므로 마리아는 어린 처녀였습니다. 오늘날 성경 교사와 같은 랍비는 여자의 결혼 연령을 12세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Mary was young but wise and devoted to God. She was willing to accept what the angel said to her and what God was asking of her.
마리아는 나이 어렸지만 지혜롭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처녀였습니다. 그는 천사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한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Now Mary went to the hill country to visit her relative Elizabeth, who had been unable to have a child, but was now 6 months pregnant because the angel told Mary,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이제 마리아는 산간 지역에 사는 엘리사벳을 방문하러 길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마리아의 친척으로 원래 임신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고 말했습니다.
When Mary arrived, Elizabeth's baby moved within her womb, and she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Mary then said these words, found in Luke 1:46.
마리아가 도착하자 엘리사벳의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기뻐서 뛰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에 충만하여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나오는 내용으로 찬양했습니다.
I praise the Lord with all my heart. I am very happy because the Lord is my Savior. I am not important, but He has shown His care for me, His lowly servant. From now until the end of time, people will remember how much God blessed me.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Yes, the powerful one has done great things for me. His name is very holy. He always gives mercy to those who love him.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He reached out his arm and showed his power. He scattered those who are proud and think great things about themselves.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He brought down rulers from their thrones and raised up the humble people. He filled the hungry with good things, but he sent the rich away with nothing.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God has helped Israel, the people he chose to serve him. He did not forget his promise to give us his mercy. He has done what he promised to our ancestors, to Abraham and his children forever.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Mary's praise to God during this time showed that she fully knew the word of the Lord and truly felt undeserving of God's good grace.
하나님께 대한 마리아의 요와 같은 찬양은 그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달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심을 마리아가 알고 있음도 보여줍니다.
Join us next time in our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series to learn more about Mary, the mother of Jesus.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시리즈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육적,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온갖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